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고요.
아주 전형적인 낭만적인 이미지네요. 노트북 켜놓고 막 타자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맞아요. 키보드를 맹렬하게 두드리면서 그 백지 상태에서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런 모습이요. 아주 고독하고 창조적인 천재의 모습이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가 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고대 세계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특히 그 성경이 쓰이던 시대로요. 안타깝게도 당신의 상상은 100% 엇나갔습니다. 완전히, 아주 완전히 틀렸거든요.
네, 정말 단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볼 수 있죠.
아, 단 하나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심층 탐구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그 고대 문헌,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룰 욥기라는 텍스트를 둘러싼 우리의 그 현대적인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책이 대체 어떻게 탄생한 지혜의 집역체인지 발견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존 월튼 박사의 욥기 강의 2강, 연대와 저자 부분인데요. 자,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전문가님,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저자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일단 우리가 책이나 저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월튼 박사 분석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그런 책도 없었고 저자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종이나 뭐 인쇄술이 없었다.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세계관 자체가 우리랑은 완전히 아예 달랐다는 뜻이죠.
세계관 자체가요?
네. 고대에는 그 노트북을 두드리는 고독한 창작자 대신에 지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권위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막 밀라판 같은 곳에 물리적으로 새겨넣는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죠.
오, 권위자와 서기관의 철저한 분업이네요. 그러면 오늘날 창작자들한테는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건 그 당시 어땠나요?
그런 개념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지적 재산권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아, 전혀 없었나요? 누군가 내 이름으로 된 내 책을 쓴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식이라는 건 어떤 천재적인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고 또 전승해야 할 전통이었으니까요.
아,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통이다.
그렇죠. 누군가 막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받거나 인쇄를 챙긴다. 이런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와, 듣고 보니 확 와닿네요.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그 서기관들의 역할이 현대의 변호사랑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변호사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왜 우리가 일상에서 법률 지식이 좀 있다고 해도 뭐 집을 매매하거나 기업 간에 아주 심각한 계약서를 써야 할 때는 직접 펜을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죠.
을 하려고 굳이 비싼 수임료 내고 변호사 고용하지 않잖아요. 고대인들도 일상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았어요.
아,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었군요.
네. 게다가 기록된 문서의 형태도 오늘날 우리가 책상 위에 꽂아두는 그런 예쁜 책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그건 책이라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띤 공식 문서들에 가까웠습니다.
공식 문서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생기는데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면, 아니 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고대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했던 듣기 중심 문화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듣기 중심 문화라. 그러니까 종이에 적힌 시각적인 텍스트보다 귀로 듣는 청각적인 소리가 훨씬 더 중요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완전히 소리가 지배하는 세계였죠.
근데 솔직히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서류에 도장이 딱 찍히고 글씨로 남아있어야 아 이게 공식적인 거구나 진짜구나 하고 믿잖아요. 구두 계약은 늘 좀 불안하고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고대인들의 논리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들한테 쓴 텍스트는 말하자면 죽은 것이었어요.
죽은 것이요? 어감이 확 오네요.
네. 점토판에 적힌 글씨는 제가 질문을 막 던져도 대답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맥락을 설명해주지도 못하고요. 반면에 살아있는 누군가가 직접 말하고 듣는 그 메시지는 훨씬, 정말 훨씬 더 강력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아, 텍스트는 스스로를 방어를 못하니까요. 반면에 살아있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의 눈을 직접 보고 진실성도 판단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화자는 자신의 말을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권위 있는 사람의 그 입술에서 나온 말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 효과인 겁니다.
야, 재밌네요. 그래도 뭔가 상업적인 거래를 하거나 국가 규모의 행정을 돌리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글쓰기나 읽기를 배운 사람들은 꽤 있지 않았을까요?
상인이나 관리들 중에서 소수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사회가 글씨 없이도 잘 돌아갔다고요?
네, 오직 말과 기억만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잘 작동했기 때문에 어쩌다 글을 좀 배웠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그걸 꺼냈을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아, 그거네요. 우리 고등학교 때 억지로 배운 제2외국어 같아요.
아, 제2외국어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프랑스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단어장 들고 막 쩔쩔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그 언어를 단 한 번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남는 게 없죠.
고대인들에게 문해력이 딱 그런 거였군요. 배웠어도 쓸 일이 없으니 잊히고 결국 다시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듣기와 말하기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완벽한 설명입니다. 언어는 안 쓰면 퇴화하니까요. 바로 이러한 완벽한 듣기 중심의 포양 위에서 구약성경의 수많은 문서들이 탄생한 겁니다.
아, 구약성경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군가 작정하고 펜을 딱 들어서 자, 지금부터 성경 1장을 쓰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개별적인 구전 이야기들, 그리고 선지자의 입에서 막 불뿜듯이 쏟아져 나온 예언들, 사람들이 광장에서 입을 모아 부르던 시편들, 이런 파편화된 소리의 조각들이 수백 년, 정말 여러 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와, 수백 년을 입으로만 전했다고요?
네, 그러다가 역사의 아주 마지막 단계, 예를 들어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전통을 영구히 보존해야 할 압도적인 필요성이 딱 생겼을 때 비로소 서기관들에 의해 문서로 묶이게 된 거죠. 고대 문헌에서 기록이란 시작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마지막 종착지라. 그럼 그렇게 막 힘들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기록된 점토판이나 두루마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활용됐나요? 사람들이 뭐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 빌려보듯이 돌려봤을 리는 없고.
일반 대중은 그 문서들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 구경도 못했어요?
네, 그것들은 서기관들의 은밀한 기록 보관소, 즉 아카이브에 아주 깊숙이 보관되었죠. 마치 현대 국가 기밀문서처럼요. 일반 사람들은 그 보건소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뭐 사실 접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글을 못 읽은 이유도 없었겠네요?
맞아요. 그들에게 여전히 진짜 생생한 지식은 그 어두운 보건소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광장에서 들려오는 현자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문서는 단지 그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비상용 백업 데이터에 불과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모순이 하나 생겼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방금 우리가 고대의 모든 문헌은 구전에서 시작해서 파편적으로 막 떠돌다가 마지막에야 책이 되었다는 그 거대한 규칙을 하나 세웠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글을 읽지도 않고 모든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중심의 사회였다면 아니 오늘 다루는 욥기라는 이 방대한 텍스트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겁니까?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아니, 욥기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어제 우리 동네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대 하고 술집에서 막 떠들 수 있는 짧은 이야기나 속담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주인공 욥이랑 세 명의 친구가 주고받는 이게 엄청나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복잡한 논쟁이거든요. 길이가 무려 40장이 넘고요?
네, 분량이 상당하죠.
이 정도 규모랑 깊이를 가진 토론이 순전히 사람들의 기억력과 입술만으로 원형 그대로 전승될 수가 있나요? 누군가 앉아서 치밀하게 기획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와, 고대 문헌 연구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방금 우리가 세운 그 모든 문헌은 구전의 파편에서 시작됐다는 거대한 규칙. 놀랍게도 욥기는 그 규칙을 완전히 박살내는 완벽한 예외입니다.
예외라고요? 그렇다면 그 욥기는 파편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욥기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하게 처음부터 기획된 책으로 시작된 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처음부터 책으로요?
네. 욥기에 등장하는 그 대화들을 분석해보면요.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막 격해졌을 때 즉흥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절대 아니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매우 화려한 산문과 고도로 정교한 시적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즉흥적인 대화가 아니라 고도로 정교한 시다.
맞아요. 논리의 전개 방식이나 어휘의 삼태기 너무나 세련되고 치밀합니다. 이건 이리저리 떠돌던 파편들의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라 어떤 천재적인 지성을 가진 작가 혹은 서기관 그룹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되고 설계된 문학적 구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전문가님 말을 듣다 보니까 욥기의 구조가 마치 셰익스피어의 연극 무대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오, 셰익스피어요? 어떤 의미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실존 인물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 두 사람이 밤에 발코니에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긴 했겠지만 셰익스피어의 대본처럼 막 사음보에 완벽한 운율을 맞춰가며 숨막히는 은유법을 써가며 대사를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하, 그렇죠. 현실에서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없죠.
욥기의 대화들도 누군가 옆에서 녹음기를 탁 켜놓고 법정 속기록처럼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그 깊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가가 아주 정교하게 조율하고 다듬어낸 완벽한 대본이라는 거군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욥이라는 의로운 인물이 끔찍한 고난을 겪었고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그 역사적인 핵심 사건은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역사적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텍스트로 읽고 있는 이 거대하고 시적인 대화록은 그 역사적 사실을 재료로 삼아서 문학적인 목적을 위해 고도로 가공된 예술 작품인 셈이죠. 여기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인간 욥과 문학 작품으로서의 욥기라는 책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오, 잠깐만요. 인물 욥과 책 욥기의 분리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을 막 섞어버리면 이 책이 도대체 언제 쓰였는지 연대를 추정할 때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 연대 추정에서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월튼 박사는 욥기 안의 시대적 배경을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상충되는 단서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물 욥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이 책을 문학적으로 구성한 작가의 시대적 배경이 막 충돌하는 거죠.
오, 이거 재밌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탐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랑 같이 단서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어떤 단서들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갔던 족장 시대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사적 단서들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단서는 돈이에요.
돈이요?
네. 책에는 캐시타라는 아주 오래된 화폐 단위가 등장하거든요. 이건 후대에는 아예 쓰이지 않던 고대 화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탈자들입니다.
약탈자들이 어떻게 단서가 되죠?
욥의 재산을 막 빼앗아가는 갈대아인과 스바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갈대아인과 스바인은 나중에 정착해서 아주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아, 제국을 건설하는 민족이군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가축을 훔치는 유목민족, 즉 유랑하는 약탈무리로 묘사돼요.
아하, 아직 제국을 세우기 전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들이 유목생활을 하던 아주 오래전 초기시대가 이야기의 무대라는 뜻이죠.
화폐와 유목민족의 상태를 통해서 청동기 시대쯤으로 연대를 쫙 끌어올리는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성경의 연대를 측정할 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따로 있지 않나요?
따로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요. 보통 성경을 읽다가 율법이나 성전 제사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안 나오면 아, 이건 이스라엘의 성전이 생기기도 전,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도 훨씬 전에 엄청나게 고대 이야기구나 하고 딱 단정 짓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욥기가 딱 그렇거든요. 율법도 안 나오고 언약도 없고 성전도 안 나옵니다. 게다가 가장인 욥이 제사장도 없이 자기가 직접 가족들을 위해서 막 제사를 드려요. 이건 전형적인 모세 이전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겉보기엔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논리를 따라서 욥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믿어왔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월턴 박사는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정말 놀라운 반절을 제시합니다. 욥기에서 율법과 언약, 성전에 등장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시대가 너무 오래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럼 왜 안 나오는 거죠?
그건 바로 주인공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잠깐만요.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의 문제였다고요?
네, 텍스트의 첫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스 땅이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아닌가요?
네, 욥은 이스라엘 각계 이방 지역 우스 땅에 사는 완벽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이스라엘 신의 율법이나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게다가 이스라엘 밖의 고대 근동 이방 문화권에서는요, 가문의 가장이 자기 식솔들을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아, 그게 특별히 고대라서가 아니라 이방 문화라서 그랬던 거군요.
사실은 욥이 수천 년 전 사람이라는 증거라기보다는 그가 철저히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시대가 아니라 지리적, 민족적 배경의 차이였다니요. 그러니까 인물 욥은 청동기 시대의 우스 땅 사람이 맞지만 욥기라는 책 자체는 훨씬 후대의 고도로 발달된 문학 스튜디오에서 기획되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정교한 문학 작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쓰인 겁니까? 성경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독자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욥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서기관 혹은 지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로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신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글을 쓰면서 왜 굳이 자기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나 왕을 놔두고 저 먼 이방 땅에 그렇도 자기들 율법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낯선 우스 사람을 떡하니 주인공으로 내세운 걸까요?
굳이 자기 민족의 디테일을 다 빼버리면서까지 말이죠?
네,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 안에 욥기라는 책이 가진 진짜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쓰면서도 이스라엘의 율법, 성전, 민족적 배경을 의도적으로 전부 소거해버렸다는 것. 이 모든 역사적 팩트와 문학적 장치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목적이 뭐죠?
그건 바로 이 책이 지혜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문학이 일반적인 역사서나 뭐 율법서와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진리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민족, 특정한 종교적 율법이나 제국주의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니까요.
시대를 초월한다?
인간이 겪는 까닭 없는 고난, 억울함,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신의 거대한 주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우스 땅의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우주적인 문제죠.
아, 그래서 굳이 이방인을.
월튼 박사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딱 이겁니다. 이 텍스트의 배경이 초기 시대든 후기 시대든 그것이 입으로 전해진 구전의 산물이든 천재 서기관의 치밀한 문학적 창작물이든 심지어 주인공이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팩트들은 중요하지 않다.
네, 본질적으로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와, 팩트체크가 안 중요하다.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팩트체크를 하려는 강박이 좀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병이죠, 사실.
그래서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저자가 누구야? 언제 쓰인 건데? 막 교차 검증됐어? 이렇게 따지는데 욥기의 진정한 권위는 저자의 이름이나 연대라는 라벨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책이 가진 진짜 권위는 텍스트 자체가 품고 있는 지혜의 가르침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얄팍한 인과응보 논리를 산산조각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통찰력 말입니다.
압도적인 통찰력.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고난에 깊은 울림을 주고 세계관을 뒤흔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권위이자 살아있는 생명력인 것이죠.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곰곰이 씹어볼 만한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 어떤 질문이셨죠?
작가는 왜 굳이 우수라는 낯선 땅의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선택했을까?
전문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 이게 혹시 작가의 아주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장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적 장치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만약 욥기의 주인공이 우수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아주 훌륭한 율법학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아,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독자들은 그가 율법을 잘 지켰는지 제사는 제대로 드렸는지부터 막 따지기 시작했겠죠. 자신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교적 교리의 잣대부터 무접번들이 됐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이스라엘 독자들이 늘 듣던 자기 동네 이야기, 그 뻔한 율법 이야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딱치게 되는 종교적 방어막을 완전히 내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아, 방어막을 해제시킨다?
네,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잖아요. 나와 정치적 성향이 같거나 내 가족이 어떤 엄청난 고난이나 사건에 휘말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방어막을 탁 치고 쉽게 판단하거나 무조건 변호하려고 들죠.
맞아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어서 오히려 사안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율법 시스템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낯선 세계, 저 우스 땅에 사는 어떤 이방인의 극한 고난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을 기존의 선입견에서 완벽하게 분리시켜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나의 종교적 교리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낯선 타인의 고난을 지켜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얄팍한 편견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삶의 본질, 인간 이성의 한계,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의 거대한 뜻에 대해서 훨씬 더 맑고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되죠. 작가는 고대의 독자들이, 그리고 수천 년 뒤 지금이 심층 탐구를 듣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아무런 편견 없는 순수한 지혜의 자리로 나오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와, 우리가 타인의 이야기, 그것도 낯선 이방인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주적인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 욥기가 지혜 문학으로서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를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통찰이네요.
감사합니다.
저자나 연대라는 껍데기보다 이 거대한 문학적 구조물이 우리 내면의 방어막을 어떻게 무장해제시키는지 바라보는 것이 훨씬, 정말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조용한 카페에 앉아있는 고독한 현대소설가의 이미지는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지셨을 겁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 지워졌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나요?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전해져온 이 거대한 지혜의 목소리, 이 고도로 설계된 텍스트가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이유 모를 고난과 일상에 어떻게 가닿아 있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따지려는 우리 현대인의 그 차가운 분석적 습관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저 낯선 땅 우스의 모래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지혜의 논쟁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